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러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말씀은 가시로 막는 사랑입니다. 가시로 막는 사랑.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생각들 하고 또 그렇게 믿죠. 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적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 있어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어떤 역설적인 측면, 사랑과 가시는 이렇게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가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호세아서는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남편하고 고멜이라는 아내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대변한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그 부부관계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부부 사이에서 좀 서로 틀어지면 말을 되게 안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사용하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뭐 엄마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라,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호세아도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아내인 고멜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렇게 말하라 이거죠.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얼굴에서 음행을 제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외간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꾸몄다는 뜻이죠.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는 말도 가슴을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장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고멜의 방탕은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처신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바알신과 놀아나기 위해서 얼굴을 치장하고, 그러니까 얼굴 화장을 짓게 하고, 가슴에 여러 가지 장식을 달아서 몸치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인 것 같아요. 뭐 그것은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뭐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오래가는 상처는 부부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것을 이 부부관계에 비견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 되신 아버지께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진술을 한 책의 하나죠.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는데 그 상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이 십자가죠. 가시밀류관이죠. 사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상처를 끼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진술된 그런 하늘 아버지가 받으시는 고통의 그 상처를 가장 극적으로 절정에 이르게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호세아하고 고멜의 관계를 보면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남남이죠. 한 지붕 밑에서 살다 보니까 자식도 생겼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는 그것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전혀 닮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 같은 관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그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적지가 않아요. 교회가 굉장히 부패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교회도 걸핏하면 미대에 그런 것이 나와서 얼굴 뜨거운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전혀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자선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죠. 십자가 구원을 전하기도 하고 선한 사업을 벌립니다. 그럴지라도 교회가 전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물질적인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멜의 장기가 뭐냐 그러면은 상업주의였습니다. 물론 신실한 교인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기보다는 일단 종교적인 습관, 체면 유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안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명칭만의 교인들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사상과 우리 행위와 우리 어떤 습관에서 고멜의 냄새가 풍기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는 아닐 줄 알아요. 고멜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호세아를 제쳐두고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력과 더 많은 마음을 바알에게 바쳤죠. 바알을 경배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바알 경배자다 그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요즘 우리 현대교인들 가운데 바알 섬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앞에 제밥을 올리는 그런 교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바알이 대변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현대판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멜은 바알 경배자로서 원한 것이 있었는데 빵을 원했죠. 포도주를 원하고 삶을 원하고 기름을 원하고 술 원하고 이런 거 다 원했어요. 이 바알 경배의 그 핵심은 딴 게 아니고 물질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언제나 그 육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죠? 내 몸 편하고 나 잘 되는 그런 것들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그릇된 삶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거, 또 성품을 고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겠다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매일의 이슈가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교회를 또 다닌다기보다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나와 내 근족들이라든지 그 형제 자매 그 자체로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관심이 이슈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거죠. 근데 바알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육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늘 바알 앞에 가서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부터 뭘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줄 것인가, 그런데 이제 관심이 쏠려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아무리 썩은 시대에도 건전한 교인들이 있고 건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건전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께 속한 참된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선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호세아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호세아 같은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외시 다 우상 숭배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현대교회가 지닌 보편적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진단을 한다면은 고매를 향해서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 우리 각자에게 사실 심각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부부관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겠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원래는 언약 관계인데 그것이 파기되고 이혼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선언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읽으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아요. 100%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그것이 역전돼서 100% 긍정적이고 100% 소망적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선언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첫째, 이 선언은 조건부였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건부가 있고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조건부 경고예요. 현재의 상태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라 하는 경고예요. 바로 잡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근데 그 징벌이 굉장히 호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뭐 아내니까 아내 편에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의 우상숭배로 이혼을 선포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 나하고 완전히 손 끊은 것처럼 우리 교회 완전히 절연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들으라.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음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끊어진다는 위협이다. 근데 이게 조건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로 말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고를 하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고가 없으면 그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러나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남편의 집 대문은 잠긴 것이 아니고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우상에 젖어서 사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그렇게 하는 생활이 1년이 아니고 습관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느냐,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정을 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돌이키려면 쉽지 않을 테니까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주시는 도움은 세상에는 다른 어떤 인간들이나 다른 신들이 주는 도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신들처럼 생각하면 곤란하죠. 자, 바알이 다산신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신도들을 유혹하고 격려합니까? 물질을 줘요. 예.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이렇게 줍니다. 육적인 쾌락을 또한 줍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죠. 예. 그렇게 유인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가시와 담벽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처럼 느껴집니까? 솔직히 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서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가시를 사용하게, 가시나무, 가시덩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못 가도록. 정말 사랑한다면은 왜 구태여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해야겠습니까? 고멜은 아마 호세아에게 바알을 따라가는 님의 길 위에 김소울에 진달래 꽃을 좀 뿌려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가뿐히 주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이런 것이 더 고상한 사랑이 아닐까요? 근데 떠나는 님의 길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미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슬퍼도 울지 않겠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신의 어떤 고아한 어떤 결심을 얘기할까요? 슬픔을 참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가시는 임의 마음을 언짢게 하지 않겠다. 그런 배려일까요? 혹은 이별의 슬픔을 자학적인 체념의 아픔으로 승화시키려는 몸부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임의 배신을 체념으로 극복을 하거나 쓰라린 가슴을 임에 대한 애처로운 마지막 호의로 자해할 필요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달래꽃으로 무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길을 걷는 임의 걸음을 괴로워하면서도 떠나보내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소울의 신은 다른 측면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무력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떤 작심이나 나의 어떤 감정의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의 손에서 임을 구출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열정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임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유약한 사랑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재창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한 사랑이에요.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바알을 쫓아가는 임에게 잘 가라고 진달래 꽃을 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이 가는 길 위에 가시덩크를 놓아서 배신의 길을 못 가도록 막습니다. 내가 우상을 따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고약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내가 우상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라마 깨닫고 나면은 가시로 막는 그 사랑이 고약한 사랑이 아니고 참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막았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죠? 왜 막습니까? 소견이 좁고 사람이 쬐쬐해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을 옥죄고 자유를 주지 않고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오른쪽으로 갈면 왼쪽으로 잡아당기시고 그렇게 엄격한 계율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고멜의 길을 막아야 한단 말일까요? 고멜이 생각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누구나 조금씩은 하는 일이 아니냐? 사람이 이런 재미도 좀 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뭐 이거저거 하고 교회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거냐?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것이 맨날 물 끓고 그야말로 깊은 기도해서 찬송이 나오고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 재미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바울도 가끔 만나고 그런 축제에 가서 좀 놀기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그래야지 세상을 알아야지 당신처럼 늘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것뿐이겠느냐? 뭐 좀 치장도 하고 뭐 돈도 좀 쓰고 뭐 이러지 맨날 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주 듣기 싫다 이제는. 날 좀 놔두세요. 나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고멜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 길이 만일 고든 길이고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왜 그것을 막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바알이라는 세상의 신이 그물을 쳐놓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좌시하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이 속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자식이 낭병인 줄 알고서 그게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그 자식을 붙잡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을 뭐 단순히 방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죠. 부모 속이 뭐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참사랑은 죽음의 길로 가는 자식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시로 막는 사랑이고 담을 쌓는 사랑이에요.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가시덩굴에 찔렸어요. 자주 찔렸어요. 피가 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담벼락에 부딪힐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잖아요. 그죠? 기다가 이제 일어서죠. 이제 일어서서 조금 몇 발자국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모 손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애가 걷긴 했지만 그게 온전치 않기 때문에 넘어지니까 손을 잡고 있는데 자꾸만 마치 세상 땅을 다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손을 뺀다고. 독립성은 좋을지라도 아직 몸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을 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화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당해서 부모로서 아이 손을 급히 잡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는 고집을 부리고 찾기로 뛰어가죠. 준비되지 않은 독립심은 10대가 되면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1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의 간섭이죠. 10대의 귀에는 부모의 조언이라든지 교훈이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자기들 그냥 좀 두라고 호소합니다. 영적인 10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된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면 의뢰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걷는 거짓된 길은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침내는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참사랑은 죽음의 길로 걷는 임을 가진 방법으로 끝까지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가시와 담벼락이에요. 그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나님 쉽게 포기하시면 좋겠는데 가시를 한번 찌르시고 그만두시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찌르세요. 담벼락도 그냥 한번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시가 때로는 가시로 드러나고 때로는 담벼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좀 성숙하다면 가시나 담을 만나면 감사해야 되겠죠. 가시아 다음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냐. 먼저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의 삶이 아주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깨달을 때는 무릎을 꿇고, 주님 그때 주께서 저를 찌르신 것이 저에게는 치유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때 가시는 무척 아프고 내 몸에 피가 나고 내 푸른 살에 그야말로 가시가 박힐 때마다 저는 삶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시와 담을 사용하세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지만 처음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봐야 알고 당하게 되어 있어요.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우리의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가시와 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낙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관한 한, 이 세상에 관한 한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에 소망을 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복음적인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적 긍정주의를 가져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뭐 내 이구를 키워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낙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낙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모습에 소망을 거신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가시와 담벼락을 통해서. 고멜은 호세에게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제발 좀 놔달라고 했을 거예요. 날마다 잔소리 하지 말고, 날마다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들은 소리 또 듣고 하는 게 지겹다고 했을 겁니다. 고멜이 남친들이 미쳐서 살림 살지 않고 바람만 피우면서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할 때 호세야 정말 어이가 없었겠죠. 어떻게 해줄지 몰랐을 겁니다. 당장 호세야가 이혼을 한들 누가 호세야를 원망할 사람이 있겠어요? 고멜은 누가 봐도 이미 갈대로 간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국가는 그 백성들은 바알 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 던졌습니다. 기꺼이 내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여호와를 남편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을 아셨어요. 7절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언젠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를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상처난 가슴을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왜 가시로 아내의 길을 막습니까? 가시의 아픔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왜 담을 쌓고 길을 막아야 합니까? 남편의 보호가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시로 이렇게 살짝 찌르시죠. 약간 따끔하죠. 못 깨달으면 더 찌르시고 더 많이 찌르시고 나중에 견딜 수 없게 만드시죠. 극점에 가게 합니다. 내가 저의 길을 갈 때 방해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증거입니다. 가시와 담은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나의 그릇된 걸음을 정로의 방향으로 돌이켜가는 하나님 방식의 수단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참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방신들은 내가 그랬던 길로 가도 아이 뭐 그 정도야 괜찮아, 누구나 하는 건데 뭐 괜찮아 괜찮아, 그거 뭐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가시로 찌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참사랑은 사랑하는 님의 그랬던 길을 가로막고 참사랑은 비록 가시를 넣고 담을 쌓아서라도 임의의 걸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도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보시고 비탄을 하신다든지 한숨만 쉬신다든지 괴로움을 하신다든지 부정적으로만 보시고 미워하신다든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지만은 우리의 그런 탈선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그리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지금은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이렇게 아주 나쁜 짓도 하고 다른 사람 다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긍정적으로 본다. 너의 예쁜 모습을 가장 최선의 모습을 나는 그리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에 대한 그림이 아주 나쁘다면은 전혀 보고 싶지 않은 자식이라면은 날마다 문 앞에서 자식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자식이 너무나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자식은 죄인으로서의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식이에요.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자녀입니다. 그 모습을 그리시면서 붙잡고 계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죄인이 되어버린 탕자가 되어버린 아들 또 딸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의 품을 떠나서 떠났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가시와 담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그 고백이 아직 있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귀에는 그 고백이 현 시점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후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스스로 돌이켜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겠죠. 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시를 원망하고 담벼락을 불평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시를 사용하시고 담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그랬던 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살을 찌르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담벼락처럼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낙관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시에 찔리고 담벼락에 머리가 부딪히고 하면은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는 언제나 밝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그걸 낙관할 수도 없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부정적으로 세상이 그냥 끝난 것 같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사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과거의 때가 바알을 섬기는 현재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알은 결국 속박이었다는 것. 바알은 결국은 나의 이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 내가 그 바알의 술수에 넘어가서 바알이 주는 술과 삶과 기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숙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결국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시를 만지면 여러분 찔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시에 찔리기 전에 배신의 아픔이 가시처럼 찌르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먼저 체험하셨어요. 담에 부딪히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담벽의 좌절을 체험하기 전에 고집대로 집을 나간 언약 백성의 영적 가출로 인해서 깊은 좌절을 하나님 자신이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사랑의 가슴에 가시의 상처를 받을지라도 자기 자녀들의 헛된 길을 끝까지 막으십니다. 여러분, 가시를 손에 쥐고 오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담백을 쌓으시는 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미 가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시에 찔렸어요.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분이 손이 먼저 상했고 많은 좌절을 체험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시 찌른가 담벼락에 좌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몰라요. 그걸 절절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 한때 신실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시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바알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히 따랐던 그때와 바알을 따르는 때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찌르는 가시의 아픔과 내 몸을 가로막는 담벼락의 좌절을 통해서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시의 찌름과 담벼락의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